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평정하고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여 세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그의 아들 호해는 후세에 여러모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 당시 진나라에는 망진자호, 망진자는 호다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호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시 황제는 이 호를 오랑캐, 즉 흉노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호는 오랑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호해였습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진시 황제의 아들이었던 호해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죽은 후 환관 조고의 농간에 힘입어서 황제의 위를 계승한 호해는 조고의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자리에 욕심이 생긴 조고는 자신에 대한 중신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고는 사슴을 호해에게 바치면서 그것이 말이라고 우겼습니다. 호해는 사슴을 왜 말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많은 신하들조차도 조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자 호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고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논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입니다. 구약성경에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블레셋 족속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블레셋의 공격과 약탈로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성을 다윗이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가 그일라 성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슴 졸이며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왕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되는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탈출하여 또다시 광야로 도피의 길을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세상사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30장에 의하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족속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였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러 200명이 피곤하여 추격전에 계속 동참하지 못하고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의 부하들과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그의 두 아내와 부하들의 가족과 빼앗겼던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추격 전에 마지막까지 동참하였던 다윗의 부하들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추격 전에 중도하찬 200명에게는 그들의 처자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은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나 일이 끝날 즈음 늦게 온 사람에게나 꼭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시민답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곧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활은 소망도 없고 사명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병의 전투대열하고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취하는 임전태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표현해 준 영화가 있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검투사라는 영화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 검투사들이 전차 바퀴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고 공격해오는 로마 군병들과 싸우는 숨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검투사들 중에서 한 명이 일렬로 정리하라, 밀집하라, 흩어지면 죽는다, 방패를 세우고 일렬로 정렬하라, 밀집하라고 숨가쁘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한때 로마 군단의 사령관이었으나 지금은 정적에 의해 노예의 신분에까지 전락하게 된 검투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선에서 이겼던 탁월한 전술을 구사하여 막강한 로마군의 전차와 공격을 막아냅니다. 전차의 공격 앞에서 일렬로 정렬하라고 외친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밀집하라고 한 말은 바로 본문의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이 시대의 악한 풍조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편에 서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8절 말씀과 같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점점 더 강도가 높게 부정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여인을 비난하던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인간의 경향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향성에는 선한 경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긍정적인 결정에 동참하였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결단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협력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띠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은 연합사함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일에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소극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는 진정한 노력 대신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완전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간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일에 협력을 잘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은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참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멸망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놀랄 필요도 위압을 당할 이유도 없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고 승리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35절에서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인식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평화로운가 아니면 전쟁 상황 중에 있는가라는 인식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전열을 흩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의견 대립은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대적자들로부터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자 큰 손해를 보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 회방과 핍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상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언제나 악한 영들과 대치해 있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평화는 천국에서만 실현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영적 전열을 흩뜨려서는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지자 로마에는 왕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두 명의 집정관이 합의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한 명의 왕이 독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이 들어도 서로 협력하여 로마를 통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로마의 공화정도 전쟁이 일어나면 두 명의 집정관에게 전쟁을 통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최고 통수권자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를 독재관, 딕타토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오늘날 영어의 딕테이터, 독재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독재관은 로마의 정치 체계를 바꾸는 것 말고는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가졌으며 독재관이 결정한 일에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공화정 체제 내에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시 상황 중에는 비록 독재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독재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으니 아무 일에든지 서로 반대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를 성도로 만듭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은 토기는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도자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주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함께 남은 성도님들이 자처하여 대적자들로부터 몸과 마음이 찢겨지고 부서지는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앞장서신 분들의 시련이 혹독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숙명론자들이 말하는 악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근위병이 6시간씩 하루에 사교대를 지키고 있는 옥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나 원망이 없이 기쁨과 찬송과 기도로 로마 왕궁에서 사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근위병에게는 구원과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 소문이 퍼지자 근위대와 왕궁 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한 것을 보면 벌써 가이사의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나 종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로마 왕궁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냥 당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은 그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의지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갇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자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는 수많은 또 다른 바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신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감동하여 옥중에 있는 바울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바울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던 위대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는 투옥되어 전도 활동이 강제적으로 정지되었으나 그의 속에 불타는 전도의 불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되었고 그 후 2000년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읽히게 될 것을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설교보다도 옥중서신이 사실은 영원한 열매를 맺는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존 번연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불후의 역작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존 번연에게 감옥의 고난이 없었다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며 위대한 선한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기에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평안인지 영적 전쟁 상황인지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필연적인 이유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사명을 발견하고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고난의 때가 끝날 날이 곧 임박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대적들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대적자들의 핍박이 때때로 휘몰아칠 때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바울과 같이 기쁨과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